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우리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만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그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려도 낫게 됨이라.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에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일어나 내 자리들로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 곧 나 자리들고 걸어가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1988년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오승균 목사님하고 저하고 충주에 이제 이른 아침에 출발을 가게 됐어요. 이제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충주에 가도록 하는데 청주하는 길 간가 좀 이제 지나가는데 오성균 형제가 저를 보고 목사님 저기 저 부대가 김성훈 형제가 근무하는 부대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 오전 한 10시 반쯤에 거기 지나가게 됐는데 아 그러면 내가 김성훈 형제 면회도 한번 가야 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 있나 가서 정신으로도 사줘야겠다 하고 이제 부대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부대 딱 입구에 서니까 이제 그 수의실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누구 찾아왔느냐 묻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전 10시 반쯤 됐는데 김성훈 상병 찾아왔다 그러면 일과 시간이니까 안 되고 한 12시 반까지 기다리라 그럴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마침 그 부대 부대장님이 최대령이라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여름 월드캠프 때 김성훈 형제가 나를 보고 연락하기를 목사님 저 이번 수양회 꼭 가고 싶은데 부대장님께 편지 한번 써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드린 적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부대장님 안녕하십니까? 국토방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하고 편지를 썼어요. 기부대 김성훈 상병이 우리 선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번 캠프에 꼭 필요한데 국토방위 큰 차질이 없다면 좀 면회 휴가를 보내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부장님이 정말 고맙게도 일주일 동안 저 여름 수양회 때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부대장님하고 제가 얼굴은 못 봤지만 고맙다고 뒤에 내가 편지 드리고 그랬는데 수희가 날 보고 누굴 자주 왔느냐고 묻길래 내가 이 부대 부대장이 최대령 맞는가 이제 부대장처럼 반말한 거예요. 유병장교한테 왜 그렇습니다. 최대령 만나러 왔네 그랬어요. 딱 전화하니까 금방 최대령 저를 데리러 그 대위한 사람이 왔더라고. 그래서 최대령이 만나서 생전 처음으로 막 인사를 하는데 그날 최대령이 아주 친한 박대령이라고 했는데 그분이 부대에 놀러 오셨어요. 토요일인데 최대령이 박대령을 이제 소개를 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박대령은 교회 장로였어요. 최대령님이 나를 보고 목사님 소개, 아, 박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아, 오늘 최대령 꼭 이제 그 교회에 된다고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우리 수양에 모시러 왔다고 그랬거든요. 아, 최대령이 안 된다고, 이번에. 그때 이제 막 올림픽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2부에서 쳐 내려온다고 막 그런 얘기 했어서 막 아주 경계를 하고 그래서 휴가도 안 되고 막 그런 때인데 박 대리 하는 말, 목사님 군대 다 그렇습니다 하는 겁니다. 됩니다. 제대로 저 수양에 데려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한번 모셨으면 좋겠는데 최대리님 들으셨죠? 박 대리. 아, 내 김성호이 보내겠다고. 아, 김성호이는 가는 거고. 당장 중대장 그 김성호이 휴가 보내. 저 그랬어요. 그 저는 이제 최대령님하고 이제 점심 식사 때가 돼서 박 대령이 또 장로라고 저 목사 점심은 사시겠다 해서 점심 얻어 먹었어요. 근데 이제 김성훈 상병 이제 만나가면 뭐 정신 좀 사주려고 그랬는데 가보니 이미 휴가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정신 잘 먹고 충주에 왔는데 좀 있으니까 이제 김성훈이 좋아가지고 막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요. 근데 김성훈 형제가 이제 간증을 하기를 한번 성경을 읽는데 뭐가 있느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 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거를 읽었어요. 그걸 읽으니까 하나님이 야 나에게 구하면 받으리라고 주겠다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뭘 구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 저 휴가 보내주십시오. 여름에 수양회 때. 그런데 그때 이제 올림픽 하는 해가 돼가지고 막 이북에서 내려온다고 그래가지고 올림픽 방해하려고 막 계획을 막고 절대 휴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성훈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여름 수양회 올림픽 그 휴가가 개다르기도 했고 간증을 했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오늘 가야 오늘 휴가 나가야 이제 월요일부터 참석하지. 그래가지고 이제 기다리다 안 되니까 휴가 안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보내준다 했는데 그냥 오전 10시 중대에서 중대장실자 중대장이 용모에서 왔습니다. 뭐야 저 이번에 휴가 좀 가게 하십시오. 야, 너 몰라서 지금 내가 집에도 못 가고 영내에서 벌써 일주일째 지내는데 이번엔 휴가가 안 돼. 그러니까 네가 좀 참아 다음에 그 올림픽 마치고 바로 휴가 보내줄게. 야, 알겠으면 나왔는 거예요.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중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나와서 생각해보니까 세상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 충만하라. 하나님이 구하라 해놓고 구했는데 다시 이제 들어갔어요. 주님이 당겨 용구에 쏘았습니다. 뭐야 또 아무래도 휴가를 가야겠습니다. 야 내가 너한테 그 뭐 너 1등병도 그만큼 설명했는데 뭐 그래 안 돼 이번에는 내가 대만 왜 안 보내줘 보내줘 다음에 꼭 이제 그 뭐 행사 끝나 휴가 보내줄게. 이제 그때 가 알았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나와서 아닌데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내가 뭐 휴가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구하라 해서 구했는데 받으리니 했는데 세 번째 주님 용모에 쏘았습니다. 주님 이 자식 장난치면 때리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대장님이 야 소원아 내 다음에 꼭 보내줄게 이번엔 천만 안 돼 그래서 나왔어요 나는 한 10분 쯤 됐는데 중대장님 김상호이 뛰어갔어 휴가 갔다 와 카메라 주셔서 빨리 가서 인사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중대장이 이 자식이 다 부대장하고 짜놓고 그런 거구나. 그런 생각했다고. 김성훈이 그 휴가 이제 딱 휴가장을 두고 막 정문을 나선 뒤에서, 어, 김성훈 잠깐만, 이거 아니야. 다시 돌아와. 막 그렇게 할 때 뒤도 한 번 막 도망쳐 왔다고. 근데 충주교에 딱 가네. 충주교에서 이제 막 있는데, 김성훈이 뒤에 왔어. 돌아와서. 이제 김성훈 형제는 왜 휴가를 갔는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도 거기 갈 때까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냥 이제 그 부대, 이제 우리가 충주를 가는 길인데, 그 부대 앞을 저는 오성윤 형제가, 모상, 여기가 김성훈 형제 부대입니다. 아, 그래? 그럼 내가 김성훈 형제 일부러 면회라도 와야 하는데 이게 지나가면 그냥 갈 수 있나. 저 정신을 한 것을 가지고 가자. 갔는데 한 10시 반쯤 그때는 면회가 안 되는 때거든요. 나도 보면서 아 부대장을 만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부대 부대장이 최대령 맞는가 이제 그 위성 장교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예 그렇습니다. 최대령 만나러 왔네. 딴 사람한테만 존댓말로 했는데 김성훈 만났으면 부대장 만나게 반말로 그래서 그때 아 그때 막 그래가지고 최대령님 저 뭐야 이번에 그 우리 수야행 갑시다 했더니 아 난 안 되고 김성훈이 보는 김성훈이는 가는 거였대 그래서 간 거예요. 가니까 이제 김성훈 형제 그 간정을 하는데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러 그런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 구하라 그럼 너희 받을 기쁨이 충만해. 그 이야기를 김성훈 형제가 무슨 마음에 아 하면 나를 구하라 그러시네. 안 될 거 구해봐야겠다. 아이고 이번 저 뭐야 올림픽이기 때문에 절대 휴가가 안 되는데 언제 휴가 신청을 했고 형제들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토요일 날 이제 12시 되면 근무가 끝나면 이제 그 수양에 못 가는데 토요일 세 번째 준영아도 안 된다 그랬는데 10분 후에 김성호 휴가 갔다 와. 제가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나는 그날 그냥 가다 오성윤 형제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김성호 정신줘 사주려고 하는데 그래야 내가 그때 얘기하면 저 뭐야 12시 반까지 기다려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최대는 안 그래도 만나 인사도 하고 싶어 그랬는데 마침 박대령이 와가지고 목사님 됩니다 최대는 데리고 수양이 데리고 가십시오 막 예수 믿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의 된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시더라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이 너무 좋은 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게 말입니까? 낫고자 하지요. 합니다. 낫고 싶으면 미치겠어요. 예수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통신훈련소 가서 이제 제 상병 때인데 어느 날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 부대 집회를 한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회를 외부 강사를 초대해서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을 초대 집회하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저희 통신훈련 본부 중대장이 이제 그 찾아왔어요. 단결 중대장이 몇 용무이 왔습니다. 어? 너 뭐야, 용무가?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집회가 뭐냐? 중요한 묻더라고요. 요즘 교육생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데 유명 인사를 초대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또 원주 시내 좋은 합창단들 데리고 와서 노래도 부르게 하고 또 우리 그 장변들과 노래 잘하고 난 노래도 그래 부르고 이런 행사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래 주님이 깜짝 놀라더라. 그건 원래 상부에서 지셔야 하는데 상덤이 하니까 그래. 자세히 토막토막 들어. 장소는 어디서 하냐? 식당. 전에 그 식당에 한 1,000명씩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식당에 해서 저녁 식사 마치자마자 바로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뭐 되겠다 그래. 그리고 강사님 숙소 호텔을 예약했나? 아, 제 강사님이 제 잘 아는 사람인데 제 예배당에 그 방이 넓으니까 침대, 목침대 하나 갖다 놓고 저하고 둘이 자면 됩니다. 그래도 강사님은 호텔에 모셔야 하는데 아, 괜찮습니다. 그 군대 좋아합니다. 그래. 아니, 근데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 식사 내가 지장에 가서 내 밥 탈 때 한 그릇 타가지고 같이 먹으면 됩니다. 야, 그 강사님을 군대 짬방 어떻게 먹이나? 말이 안 된다. 괜찮습니다, 중사님. 너는 괜찮아도 난 안 괜찮아. 어떻게 우리 부대 오신 강사님을 짬방을 먹이냐? 괜찮습니다. 딱 그래, 소리 그만해. 너 내가 집회 허락해 줄게. 강사 선생님 식사 문제만 고쳐가요. 와. 그리고 그거 안 되면 다시 나한테 찾아오지 마. 제가 그 돈 한 푼도 없고 한데 강사 목사 식사를 어떻게 내가 준비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이 제가 구원받고 나 주님한테 일을 하면서 해마다 뭐 월드캠퍼 수양회 굿뉴스코 페스티벌 뭐 냉사를 하는데 한 번도 모든 게 갖추어져서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한 해 이형모 장로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많이 지어서 우리가 건설 면허를 냈어요. 건설 면허가 없이 건물 지을 때 100평까지인가 지을 수 있고 100평 넘은 건 건설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배당을 지을 때 업자들에게 내주면 돈도 뭐 좀 더 편한데 제가 좀 까다로워서 업자들이 하는 건 우리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우리가 지어야 우리 마음도 지고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종합건설 면허를 냈어요. 제가 그 면허를 내면서 이 면허는 예배당을 짓는 데 국한된 거야. 그런데 이 형모 장로님이 나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그 회사를 지어야 하는데 사복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거는 예배당 지으려고 건설사를 종합건설 면허를 냈는데 이래 다른 사람 건물 자꾸 지으시다 보면 사업성이 되면은 그것도 다 일반 건물 지어 돈이 좀 많이 남거든요. 내가 자꾸 그래 끌려갈 수 있어서 영어 장로님한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허가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막 결정을 못했어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은 해주고 싶은데 내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저래다 조금씩 조금씩 사업에 빠져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결제를 못 내리고 있는데 여모자는 그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보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자기 일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을 훨씬 앞세워서 하는 이 여모자는 그 마음을 제가 읽었어요. 장로님 자기 회사 일보다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데 교회가 장로님 예배당 하나 저 사옥 하나 지어준 거 안 어렵겠다 싶어 가지고 짓기로 했어요. 그때 우리는 예배당 한참 지을 때 해마다 예배당 여러 개 지었어요. 그때부터 그때는 마침 그해 겨울에는 예배당을 하나도 짓는 게 없어서 장비도 전부 다 놀고 특히 사람도 놀아서 그냥 놀만 녹슬기 때문에 짓는 게 좋은데 그래서 짓기로 했어요. 이건 아시겠지만 우리 예배당은 보통 예배당 지을 때 한 30억이 필요하다면 10억만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10억은 많이 사는 거예요. 시작하다 막 어렵고 외상하고 막 그러면 막 빠진 돈 때문에 굉장히 막 어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예배당 짓든지 그랬어요. 영무장 회사 지원이 건물 짓는 건 참 좋은 게 전체 예산 딱 손에 쥐고 하니까 돈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 아마 거기도 좀 이제 어려움은 있었어요. 근데 돈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막 원리 원칙으로 지었는데 정말 회사가 잘 지어졌어요. 특히 저는 이제 그 냉난방에 대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자꾸 알게 되더라고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정순호 형제를 시켰는데 정형제 예. 보통 내가 지하 2층, 3층에 가보면 환기가 잘 안 돼가 눅눅하고 습기가 차고 그런데 지하 3층 식당이 습기 차면 아주 우선 싫은데 환기에 좀 신경써 줘라 내가 그랬어요. 아 그러면 환기 설치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그래 다시 하더라. 왜 제가 이제 정순호 형제 옆에서 환기하는 그걸 다 봐서 보고 배웠어요. 그 지하 3층이 보통 막 지하 3층 식당에서 물도 많고 바닥이 눅눅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도 환기가 잘 돼가지고 습기 안 차고 정말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한번 동부산 교회 갔는데 동부산이 너무 습기 차가지고 김창현 목사한테 시켰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환기하면은 아주 환기가 좋아서 눅눅하게 없어진다. 그런데 그대로 뭐 돈 몇 푼 안 드는데 환기 좋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건축을 이제 배운 것이 조금씩 배웠는데 여모 형제가 자기 일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 일을 먼저 생각해서 교회가 이 여모 형제 일을 남의 같이 여기면 안 돼요. 그에 이제 건물을 짓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광주 교회 지을 때, 마산 교회 지을 때, 부산 교회 지을 때, 대구 교회 지을 때, 서울 강남 교회 지을 때, 인천 교회 지을 때, 뭐 쭉 그러면 머리에 쭉 나와서. 수양관, 본관 지을 때, 별관 지을 때 막 꿈 같은 게 정말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 제가 짓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막 가슴이 푹 차오르는 거예요. 이 건물 짓는 것처럼 꿈 같은 일이에요. 서울에 땅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양천교회를 먼저 지었는데 양천교회 지을 때는 땅을 지금 막 조금만 더 넓히 샀으면 하여튼 지금도 양천교회 협소하고 그러는데 강남교 여기는 교통도 좋지만 전망도 좋고 막 산도 있고 특히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항상 지구는 서풍이 불기 때문에 산 내 건물이 동쪽에 있어야지 동쪽에 산이 있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서풍이 불기 때문에 산에 있는 바람이 산소가 이렇게 교회 쪽으로 오는데 여기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에 가보면요. 창문에 손을 탁 대면 손이 시커멓게 묻어요. 고속도로에 타이어 본질이 날아가지고 아파트 창에 있는데 창마다 보면 그 타이어 따른 그 가루가 날아가지고 붙어 있어요. 강남교회 창문 앞만 써도 타이어 분진 하도 없는 거예요. 저 산에서 흘러도는 진짜 신선한 산소가 저는 그때 여기 예배당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여기서 한 2km나 3km 고속도로 가다가 청계산 밑에 거기는 땅값이 여기 한 반값이면 살 것 같아서 산 밑에 좀 도로 내가지고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쪽에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땅이 나온 거예요. 이 땅 주인이 이 땅을 사가지고 지하실을 파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하실 파는데 그 이제 어서 앙카라고 해서 철심을 땅속으로 팍 쏘면 한 20m 더 그걸 딴 게 거기다 이제 그 흙막이를 받쳐주는 이 어서 앙카 그게 이제 가장 편리한 공법인데 그걸로 하는데 건너편 양수원 땅에다 이제 철심이 들어가니까 양수원 주인 할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세상 떠나셨는데 어쌍칼 하는 것 정도 우리 땅에는 뭐 철심도 짓바라 그래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 거리를 땅으로 사면 어쌍칼 편한데 철심을 사면 막 받쳐가려니 돈이 너무너무 들어서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땅에다가 지하 3층 다 파놓고 부도가 났어요. 그리고 그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구청에서 삼풍백화점 잔을 갖다 다 끌어넣어 버렸어요. 지울 데가 없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보니까 채권자가 42명이고 소송이 3건인데 우리 제주로 이것을 땅을 사고 푸는 거 거의 불가능했어요. 일단 그래서 한 2, 3km 고속도 따라 내려가서 거기도 이제 도로 내가 거기다가 예배당을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형제들 의논 한 가운데서 형제를 보고 채권자들 만나서 이 땅을 우리에게 팔기를 동의하는 사인을 받아오라 그랬어요. 채권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땅값을 줄 때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 보는데 그걸 줄 때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마음이 다 사인을 했어요. 너무 쉽게 일이 됐어요. 그 지하 3층이 파는데 돈 무지무지하게 들었어요. 여기 전부 안반이에요. 다 파놓은 땅. 건축 허가까지 받은다. 물론 예배당으로 건축 허가 받은 건 아니지만 건축 허가 다 받은 땅이었어요. 아주 싸게 이 땅을 샀어요. 꿈 같은 일이에요. 꿈 같은 일요.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막 이것도 이제 설계 변경하면 이제 보통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허가 받아가지고 몇몇 고치는 건 마지막 준공 허가 받을 때 준공 허가하고 설계 변경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되는데 하여튼 구청에서 우리 건축 인물을 그 건축 허가를 취소시켜 철거하려고 들었는데 우리가 다 재판을 이겨서 여기다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꿈 같은 일이에요. 제가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올 때 서울에 올라올 때 한 경찰 간부 한 사람이 나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여기 있는 목사님 27명이 서초구청을 찾아갔다 가더라고요. 박옥수 목사 그 교회 돌아오면 큰일 나니까 절대로 허락하지 마라. 그럼 구청은 처음부터 우리를 안 좋아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건물을 재판했는데 재판에서 철거해라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내가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가 이제 2심 재판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택해야 누구를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1심에서 재판하는 과정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변호사가 무슨 일에 난 재판도 나가보고 그러니까 전혀 몰라서 그 많은 변호사들이 저한테 와서 맡겨달라고 1억만 달라고 재판 끝나고 살라고 이기면 되고 안 이기면 근데 그 뭐 1억 줘가면 안 1억 주고 안 주고 하네 치면 변호사 책임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때 우리 박문택 장로가 그때는 장로가 아니었는데 박문택 형제였는데 변호사 문을 연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병아리 변호사였어요. 박문택 장로는 한해 왜 변호사 사법고시 합격돼 변호사 얻었냐면 우리 교회 문제 해결하려고 안 주셨어요. 그 박문택 장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딱 첫 사건이 그 같아요. 맞아요. 예. 하, 진짜 고마운 것은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 심리를 해나가는데 구청에서 건축허가 취소한 사건을 딱 놓고 건축허가 취소하는 법률을 딱 보니까 구청이 그 법률을 어겼어요. 건축은 그건 취소가 아니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3개월 기다렸다가 시정은 다시 두 번째 시정명령을 써서 3개월 기다렸다가 또 세 번째 시정명령을 내서 3개월 기다렸다가 안 될 때 그때 9개월 지난 뒤에 건축은 취소를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 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건축은 취소다 그래 취소가 된 거예요. 박문택 형제가 그 부분을 딱 들고 재판에 나갔는데 서초구청이 건축법을 어겼다 그랬어요. 건축법을 어겨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 취소가 무효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이 건축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가 무효가 되니까 건축허가 살아있으니까 이 건물이 철거가 안 된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지금까지 내가 예수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라 그러면 그 뭐 대덕 수양관 지을 때부터 대구 예배당 지을 때 부산 예배당 지을 때 광주 예배당 지을 때 대전 지을 때, 전주 지을 때, 양천 지을 때, 동서울 지을 때, 환하게 추억으로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다. 정확해요.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 뭐라고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뭐, 박문택 형제 그때 재판이 있었을 때, 제가 박문택 형제 선임했다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증거한 예고 있는 변호사 많은데, 하필 병아리 변호사가 치면 어찌려고. 근데 내가 하나 믿을 수가 없는데, 박문택 형제는 우리 형제잖아요. 같은 예수 피로 맺으신 형제잖아요. 그 뒤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내가 여기 텅 빈 예배당이지만, 그렇죠? 이 넓은 의자에 사람들이 가득 가득 앉아 예배를 들 때마다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이런 그 천정에 빔을 가 천정을 하는데, 이런 공법 처음으로 우리는 봉사해 봤어요. 근데 내가 어느, 어디가 또 오니까, 저 뭐야, 그땐 서울에 없을 텐데, 지붕에다 소나무를 심어 놨더라고요. 소나무 심으면 그 소나무에 막 헐걸 차도 당장 내가 뜯어내리라 그랬거든요. 여기 정말 한가운데 한가운데 소나무를 그 무거운 흙을 떠놓고 막 하나님께서 자주자 나에게 네가 낳고자 하느냐. 지금 우리 속에 아픈 데도 있고 어려운 데도 있고 힘든 데도 있고 골치 아플 데도 있는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난 내가 너 낫게 해주고 싶은데 왜 나한테 안 구하냐 그 말이죠. 네가 낫고자 라이베리아에 에볼라가 왔을 때 제일 먼저 제가 지시하기를 학생들 빨리 출국시키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학생들이 라이베리아 갈 때 케냐 에어웨이 비행기를 타왔는데 다른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 값은 내 돈이 드니까 케냐 에어웨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내가 빨리 출국시라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케냐 에어웨이가 케냐에서 출발했는데 라이베리아에 안 온 거예요. 그날이 일요일 새벽이었어요. 제가 막 너무 마음이 조급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떻게 빨리 가나에 전화해가지고 빨리 비행기 한 대 빌려라. 경비행기 한 15명 타는 같은 비행기 빌려가지고 네가 몰고 라이베리아 들어가라. 라이베리아 들어가서 라이베리아 공항에서 나와라 하고 가자마자 비행기 태워 나와라. 근데 더 싼 게 빌려고 다음에 이제 그 가나에서 빌리라고 그러고 코트디 두 대 이제 빌려 싼 거 하려고 그랬는데 비행기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됐는데 주일 저녁인데 너무너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니까 마침 다른 비행기가 있어서 학생들을 영국으로 보내 런던 교회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국 런던에 전화를 하니까 우리 단기 학생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막 그렇게 고마웠어요. 하나님 앞에서. 야, 잘 도착했어. 예. 너 부모님들 알아? 예, 아버지가 목사님 너무 고맙다 그래요. 그 라이베리아를 탈출시킨 거예요. 문혜진이가 가나에서 척추를 다쳐가지고 있는데, 가나에서 한국에 제일 빨리 오는 비행기 아랍에미레이트인데, 아랍에미레이트 사정원에 살았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학생이 의자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아, 그게 안 된다고. 우리 비행기는 침대가 없습니다. 못 태웁니다. 사정원에서 아랍에미리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잘 아시겠지만은 비행기는 항공 운항 규정에 따라 합니다. 그 규정을 아무도 못 어깁니다. 누워있는 사람은 태울 수가 없습니다. 문혜지가 척추에 뼈가 부러지면서 뼈가 신경을 끊어서 총각을 다투고 수술해야 하는데, 빨리 한국에 데려와야 하는데, 아랍에미레이트 항공사가 가나에서 출발, 두바이 한번 내리고 한국에 오면 제일 빠른 항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울고 싶더라고요. 근데 루프트 한자 전화를 했어요. 오늘 안 되고 내일 때 태워 죽였다는 거예요. 왜 오늘하고 내일이야 해요? 오늘 되지. 아, 오늘은 이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가나가는 비행기가 떠났기 때문에 안 되고, 내일 가는 비행기에다 침대를 싣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14개를 떼내고 여기다 침대를 꼽아가지고 데려올 수 있다고. 문제는 이걸 부모한테 알려야 하는데 아무도 아직 안 알렸다는 거예요. 그 문혜신이 엄마, 아빠 전화번호 가져왔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문혜신이 어머니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사고가 있었어요. 혜신이가 가나 예배당 짓는 그 건물 매진었다가 난간에 떨어졌어요. 척추 1번 뼈가 부러졌어요. 우리 한국으로 이송해 오려고 아랍에미레이트 하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루프트 한자는데 내일쯤 올라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정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병원에서는 한평생 걷지 못한다고 합니다. 문혜지 엄마 그때 막 참 감사한 게, 자기 딸 한편에서 못 끝나 막 울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문혜지 엄마 대답이, 목사님, 아무려면 나보다 목사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틀 전에 그 집에 내가 신방을 갔었어요. 자기 딸이 가나 갔던 그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딸이었어요. 이틀 뒤에 이제 비행기, 다음 날 비행기가 오는데, 독일의 근호선 목사를 전화로 불렀어요. 지금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니까 게팅겐에 와 있대요. 왜 프랑크푸르트 아니고 게팅겐에 가 있어? 그랬더니 뭐 거기 또 행사가 집회가 있어 갔다 가면서 지금 프랑크푸르트로 가라고. 프랑크푸르트 형제하며 다 소집해가지고 프랑크푸르트의 척추수술 제일 잘한 병원을 찾으라고. 그래가 내일 루프트 한자 간에 출발한 비행기 몇 시에 도착하니까 앰뷸런스를 공항에 대기시키라고. 비행기가 도착하면 다 승객 앉혀놓고 먼저 혜진이 태워가지고 병원에서 바로 수술 들어가라고. 그리고 가나에서 그 병상 일치하고 그 다음에 그 뭐 엑스레이 전부 주 보내라고. 다시 엑스레이 찍고 그걸 필요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막 그 숨 막힌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앰뷸런스가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고 우리가 수술한 그 병원이 세계적으로 척추 수술 제일 잘하는 병원이었어요. 1차적으로 등 쪽에서 수술을 시작해가지고 척추를 고정하는 일을 했는데 2차적으로는 전기톱으로 갈비뼈를 다 잘라내고 앞쪽으로 수술했는데 의사가 이야기하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은 막 갈비뼈를 잘라내고 막. 근데 2차 수술하면서 의사가 우리한테 고마운 이야기를 하는 게 가슴을 다 안 자르고 뼈를 벌려가지고 갈비뼈 벌려가지고 수술 잘 끝냈다 하더라고요.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오면서 이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끝이 났습니다. 남은 건 하나님 일만 남았습니다. 혜진이가 이제 수술 끝나고 한 열흘 정도 프랑크푸르트에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고 앉아서 올 수가 있었어요. 혜진이 엄마를 보내가지고 수술할 때 돌보도록 하고 내가 아주 인색한데 그땐 혜진이 이등석 태워가지고 이제 한국에 와서 한양대학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땐 여행하고 내가 돌아와서 바로 한양대학병원에 혜진이 거기 있는데 혜진이 발을 내가 손으로 만져봤어요. 똑같은 발인데 신경 하나 끊어지 원하니까 아무 쓸모없는 발 된 거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 혜진이를 천사라고 그랬는데 단어는 한편은 걷지 못하고 막 실망하고 죽는다고 자살한다고 그런 애는 늘 웃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게 10년이 지났어요. 10년 전이에요. 단기성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 같아요. 근데 이제 혜진이가 훈련을 시켜. 저는 혜진이가 못 끝난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혜진이도 그런 믿음을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마음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지난 가을에 이제 로봇 걷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이제 걷는 연습을 하는데 처음에 로봇 힘 70%, 자기 힘 30% 그렇게 걷는 너무 좋았어. 의사들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막 빨리 다리 안 쓰고 사는 법을 익혀야 한다고 막 그랬는데 계속 수영시키고 일을 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수영하는 장면을 찍었는데 그래, 잘 몰랐는데, 수양아는 뭐, 내가 보고 뭐, 아무도 못했는데, 뒷다리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혜진아, 네가 낳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는 것 같아요. 예, 낳고 싶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능치 못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지금이 3월달이죠. 혜진아, 원래 작년에 가서 원래 12월 30일에 걸어라 그랬어요. 걷긴 걷는데 로봇들이 걷고 지금도 맨 혼자서 걷지 못하지만 많이 좀 저걸 보면 막 눈물을 겨운 거예요. 빨리빨리 나아라 혜진아 그래가지고 달이 나면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혜진아 그 소망을 많은 사람이 전해라. 지금 우리는 복음하는 사람 때때로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가 있는데 막 저걸 눈물이 자꾸 날라 그래요. 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박옥수 목사나 어느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이 교회라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역사되어져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형제 자매들 하나하나 되어지는 일들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외형적인 면으로 볼 때 저는 오늘 제게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너무 많았어요. 처음에 우리가 대덕수양관을 지었을 때 건축 경험이 없어서 그 큰 건물은 처음 지어봤어요. 트레스 무게가 30톤이 넘는데 그 트레스를 올리려면 100톤 크레인이 와야 하는데 도로다 100톤 크레인이 들어오질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트레스를 올렸는데 어느 건축가도 못한다는 일을 해냈어요. 폭이 37m 그 트레스 3톤짜리 트레스를 크레인을 올려가지고 그리고 이제 4층으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인천에서 집회하는데 인천교회 그때 짓기 전에 이제 그 2층 빌려 가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그 앞에 학교가 있는데 학교 운동장 있고 계단이 있는데 옆으로 가는 길이 바로 교무실로 들어갈 수 있는 찻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고안을 해가지고 4층 바로 차가 들어와도 길을 만들었는데 김천 씨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우리 하라 그랬어요. 그냥 화재라도 4층으로 바로 나갈 수 있고 무건진도 너무 편리한 거예요, 우리 보면. 그 건축을 하는데 김천시에서 건축할 만 도장을 한 100개 정도를 받은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완전한 산이니까 거처할 데가 없어서 건축에 가건물을 좀 지으려고 이야기한 김천시에서 문제만 안 일어나도록 하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고 가건물을 갖다가 지었어요. 근데 동네에서 산에 올라가 보고 가건물 친 거 제가 뭐라고 고발했어요. 김천시에서 뜯으라는 거예요. 제가 뜯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춘일 목사 다시 건축 허가를 딱 집어 넣으니까 뜯었느냐? 안 뜯다가 안 받는다 그러더라고요. 전춘일 목사 나를 보고 목사님 우리 그러지 말고 뜯읍시다. 뜯었어요. 사진 찍기 전에 찍고 들어갔는데 김천시에 넣었어요. 그 다음 날 그 단지에 제가 대전교도소하고 수원교도소 복음을 전하면서 살인수 뭐 이런 형제들이 많이 후원받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와서 그 사람들 결혼하고 복음 전하고 참 좋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같이 구원을 안 받았어요. 막 인간 그런 수양회 때 보면 뭐 밤에 자다 일어나 잠자면서 입을 덮어주고 막 되게 선한 척 하는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자기도 결혼시켜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자네 결혼에 생각하고 있는데 넌 믿음을 좀 더 가져야 한다. 좋은 아내로 그건 현재 네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 그 사람 나한테 앙심을 품었어요. 어느 날 보나 대덕 수양관에가 좀 있으면 어떻게 안 되겠냐고 가라고 했더니 그 불법한 걸 다 적었어요. 나무 벤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그 불법 건물 지은 거, 그걸 이 사람 대구 검찰서에, 검찰에 가서 고소를 했어요. 검사가 바로 김천시로 왔어요. 돈 먹은 거 소 정보 듣고 와서 고백해라 시에 그랬대요. 안 먹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고 좀 봐주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야기해라. 돈 안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다고 그럽니까? 예, 기쁜 소식, 선교에 뭐 하는 거 있지? 예, 있습니다. 불법 건물 지었지? 예, 압니다. 나무 뱉지? 예. 어떻게 처리했네? 우리가 건물을 철거해가지고, 철거하기 전 사진 찍고, 철거 사진 찍고, 나무 그 뱉은 거 50만원 벌금 내고, 그거 갖다 주고, 그 다음날 검찰이 온 거예요. 그 전날 와서 어려운데 김천시에서 그때 아 안심을 했어요. 이 기쁜 소식 성경구나. 그 나무 뱉는 거 벌금 50만 원 때리고 그 다음에 건물 가건물 철거시켰다고. 그리고 그게 끄덕. 검찰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 다음 우리가 건축 아파트로 딱 들어가니까 지금도 막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거 안 뜯었으면 직원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막 당신들 때문에 막 옷 벗을 뻔했다. 그 다음에 가서 오면 도장 팡팡팡 찍는데 하나님의 모든 일에 우리를 돕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우리 일하고는 달라요.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 전도, 이 구원, 이 죄사함 만방에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아이와이퍼를 하고 CLF를 하고 대전도 집회를 하고 굿뉴스콜을 하고 그라시아스를 하고 막 혼자 앉으면 조용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재판을 받다 보니까 꼭 죄가 없어서 무죄되는 것만도 아니더라고요. 죄가 없어도 잘못되면 증거가 불충분하면 죄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재판을 받으면 알게 됐어요. 아무리 죄가 없어도 증거가 없으면 그런 일들 여러 번 다쳐도 하나님이 증거를 딱딱 준비해 주셔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어요. 서초구청하고 싸울 때도 그랬고 재판 받을 때도 그랬고 하나님 날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그래서 하나님 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예 미국의 모든 목사들 구원시키기를 원하느냐? 예! 아무것도 아닌 우리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꿈을 꾸는 교과서가 지금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되어질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이끌어가시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모으고 막 그래요. 뒤에서 내가 횡령했다고 떠드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어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형제들은 뭘 보고 막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도 사역자들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건설을 하고 다녀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더라. 세상에 억울한 이들 참 많이 당하는데 제가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은 너 중에 새가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놓아 자유케 하라. 알을 품는다는 것은 그 새끼 거듭나도록 이끄는 게 알을 품는 거고 새끼를 품고 있는 것은 양육을 위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거듭나게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라도록 이끄는 일을 하는데 다른 새는 다 잡아가도 되는데 새끼나 알을 품는 새는 자유케 해라. 아멘. 아멘. 수많은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했고 올물 놓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지금도 나를 물어요. 네가 나고자 하느냐? 네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많은 목사들에게 시혜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느냐? 다 열어주셨어요. 세상이 뭐라고 한대요. 뉴욕에 가서 있는 얼마 동안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많은 교단의 총회장 최고 책임자들이 우리 편에 와서 특히 이번에 온두라스, 볼리비아, 파라과이, 코스타리카 네 개 교회죠. 그 나라에 있는 거물급 목사들 600명, 700명씩 그 나라마다 와서 며칠 동안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기뻐하는 거 보면 100번, 1000번 죽었다 태어나도 목사 되고 싶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니고 머리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하나님 그 오른손이 우리 같은 인간을 들어 복음 전에 기뻐하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천 가지, 만 가지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를 위해 살지 맙시다. 복음을 위해 삽시다. 내가 나를 위하는 것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는 비유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사람 가장 복된 사람이 됩니다. 전 것 하나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고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주를 사람 주를 위해 삽니다. 제 딸이 크리스마스 칸타타 KBS 할 때 과로해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합창단 미국으로 가고 우리 집에 좀 있었는데 어느 날 제 딸이 아버지 난 미국 가고 싶다고 그래 괜찮겠냐 예 아버지 괜찮을 것 같아 보냈습니다. 건강진단을 받고 했는데 참 상태가 안 좋았는데 이번에 가서 딸을 보니까 딸이 너무 건강해져 있었어요. 계속 합창하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딸의 얼굴에 건강을 찾은 걸 보니까 며느리도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아들도 고맙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누나라고 정성스럽게 해서 내가 뭐 다 보진 않았지만 다 마음을 쓰고 기도라고 딸이지만 내가 돌보는 것은 하나님 돌보는 훨씬 좋은 거예요. 처음에 병원에 진단받을 때는 너무 하늘 도움식을 믿지만 염려가 되고 그랬는데 딸하고 한 2주 동안 있으면서 막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감사한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 딸에게도 그렇게 물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낳고 싶습니다. 일어나 내 자를 들고 걸어가라. 너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실치 못할 때 있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갈 때도 있고 인간 방법으로 흘러갈 때도 있고 마음이 변할 때도 있지만 예수님 그분은 마음이 변치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이 예수님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았고 1962년 제가 예수님 만난 뒤에 6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요즘은 이제 하루에 한 번씩 해외 사역자들하고 영상 이제 줌으로 채팅을 합니다. 또 지역교회 목회자들하고 한 번씩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뱃지르에 예배당 살려고 하는 것, 그 외에 이제 잠비아 그 예배당 마무리하는 일, 에스와티니에 다시 예배당 새로 건축하는 일, 이티오피아의 땅을 얻은 것, 남미 나라에 정말 그 마인드 교육 시작한 교과서를 만들고 책을 번역하고 불어로 영어로 에스파니어를 번역하는 일,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다 우리가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예수 피로 구원만이 참된 소식을 우리는 전합니다. 코로나 빨리 지나가면 서두를 겁니다. 뉴욕 집회도 하고 러시아 집회도 하고 독일 집회도 하고 또 저를 만나려고 한 대통령도 또 다른 몇 분도 계시고 또 장관들도 있고 뒤다닐 겁니다. 좀 있으면 여든이 되는데 나이 잊어버리고 살고 있고 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변치 않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감사하고요. 앞으로 남은 내 삶도 예수님만을 위해 살고 싶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리고 싶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주의 은혜로 코로나 때문에 교회 자주 못 오는 올 수 없는 분들 대부분 그렇죠. 교회 있는 몇몇 사람 두고는 교회 오는 것을 정부도 통제하고 그래서 이제 줌으로 얼굴 대한 요즘 이제 뒤에 들리는 소리가 교회 가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교회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오면 됐는데 이번엔 못 오니까요. 아, 형제 교회가 더 그립고 오고 싶고 빨간 의자에 앉아보고 싶고 설교도 그냥 들어보고 싶고 조금만 참으십시오. 그걸 이제 곧 우리 이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방이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에 대해서 그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껏 축복하시는 축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주하고 더러운 인간이고 저주받아야 하는데 귀한 예수님의 은혜로 제 사함 받고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세상에 참 어지럽고 어수선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 편이 되셨고 인도하심에 대하여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빨리 코로나 끝나고 양국 땅에 예수 구원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세계가 예수님 앞에 거듭나고 제사받도록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길을 열어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만 위해 사는 우리 형제 모두에게 말할 수 크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길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